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보면 때때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폭풍과 풍랑을 잘 통과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많은 시험이 있어요. 크고 작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시험을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야, 마귀가 쳐져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한테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도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시험이 오고,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한결같이. 항상 우리 주님의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너무너무 시험이 많아가지고 그냥 고생하시는 분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시험이 온다면 세상에 예수님이 죄가 제일 많으신가요?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주 그냥 100% 기뻐하라는 거야. 100%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그냥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여기래. 이런 많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것이, 믿음의 이 시련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웬만한 일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 왜? 하도 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소소한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자, 요셉 같은 사람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형님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니까 어떡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질질 끌려가지고 애굽에까지 갔어요. 그냥 얼마나 형님들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또 그 노예는 아주 짐승까지 부립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갖다 팔아서 돈 남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죠. 총무. 총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좋은 옷도 입고 이제는 많은 종들을 부리고 살림을 해나가는 총무가 됐어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시험이에요? 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기회만 있으면 자꾸만 참 유혹을 하면서 자꾸만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시험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좀 편해졌거든요. 인물도 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나 멋지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느냐고 멋지게 그냥 물리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보복을 해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왔었다고 그냥 야단 법석을 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 생활을 하네. 여러분, 이 감옥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다가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또 다윗이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죽인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되는데, 와,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성공했을 때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큰일 나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안심하기 쉬운데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냥 온 백성이 그냥 따이 영광을 받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얻을 게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결국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내놔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냥 여러모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 하는 악심을 품고 그냥 하여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냥 작정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하루도 다리 뻗고 못 자.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야, 항상. 이야, 그게 열몇 살 때 시작해가지고 서른 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 오랜 세월을 그냥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쓴 게 시편의 그 시들, 다윗이 쓴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받은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그냥 돌로 때려 죽여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이야, 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또 그 가운데는 죽게 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한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대. 참 그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그냥 박해하려 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비파하니까 피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했더니, 어이구,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크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이 박해 중에 피난을 가도 어디를 가나 전도하는 거야. 아멘? 어딜 가나? 붙잡혀서 죽을 각오하고. 이야, 이거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자, 다니엘은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주는데 우상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서 주는 거라. 그래, 그걸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을 안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도 고사 지낸 음식 이렇게 가져왔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좀 안 하고 주면 먹지. 고사 지낸 음식이 아니라 그러면 모르는데,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야 돼요. 음식에 귀신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시험을 잘 이겼죠. 채식만 했더니 그냥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냥 지혜가 생기고 영감이 있고 그냥 모든 박사들 다 합쳐도 더 10배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셔서 총리로 만들자.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이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이야, 이 다니엘의 신앙, 그 어려운 시험, 이거 한 달쯤 안 하면 어때? 뭐 속으로 기다려도 되지, 이럴 수도 있죠. 타협하지 않아서요. 이 시험을 그냥 목숨 걸고 통과했어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잘 아시죠? 금신상 앞에다 절하게 할 때 안 했다고 풀무불에 그냥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거. 그래서 끄집어내잖아. 다시 끄집어내잖아. 그 큰 시험을 그렇게 통과했어요. 또 욥이 받은 신앙은, 또 시험은 뭔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한순간에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10남매가 그냥 아들집, 큰아들집에 가서 생일잔치 하다가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 세상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욥이 병이 생겼는데 그냥 한몸에 헌대가 생기고 그냥 가리워서 그냥 이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어야 되는, 이 손톱으로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욥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말씀을 안 하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욥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셨어요. 그런 욥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험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 우리가 군대 가도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때까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분요, 오직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험악한 꼴을 하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까? 차라리 그런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빨리 죽는 게 더 낫다 이거야. 나 같아도 그런 마음 같겠어.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은 내가 왜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죽어 나오지 아니했을까?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려면 태어나지 아니한 게 더 나았을 텐데. 여러분, 재산 다 없어지고 자손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또 다 떠나버리고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바가지 긁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병들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욥기에 보세요. 종들도 와서 조롱하고 그냥. 저도 욥과 비슷한 시험을 오래 당했어요. 여러분 당해보세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기도 하다 죽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 찾아왔으면 죽었어요. 나는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욥과 같은 시험, 이런 시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받은 시험,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에게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나요?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웬만하면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말세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미혹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9절에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여러분 요새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일본은 또 요새 지진이 일어난다 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큰 지진이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쓰나미 온 거 보셨죠? 그냥 한 도시를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다. 이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기근. 여러분, 오늘날 북한 농포들이 300만 명씩 굶어 죽는 거, 굶어 죽는 거 아시죠? 저는 옛날에 별별 생각 다 했어요.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 허락만 한다고 하면, 함경도를 맡은지, 어느 도 하나 맡겨주면 우리 교인들이 그냥 가서 그냥 먹여 살자.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난 다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먹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갖다 줘도 북한 동포 살아요. 그런데 그냥 자유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 여러분, 많은 나라가 이제 기근으로, 아프리카 같은데, 보면은 그냥 그 어린아이도 그냥 뼈만 남은,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10배 이상 큰 게 또 온답니다. 이미 많이 만들어놨대요, 이놈들이 만들어놨대. 그러니까, 어떻게 기회가 있는 대로 퍼뜨리면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갈 수가 있나?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제대로 모일 수가 있나? 음식 먹으려고 그래도 그냥, 몇 명 이상 안 된다고 그래. 세상에. 우리 둘째 딸이 우리 부산에 왔다 가는데요. 애들하고 네 식구인데 네 식구가 못 오고 둘이 왔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애들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그 못하게 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야, 열 배나 되는 코로나가 또 퍼져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몇백만 명이 죽어요. 몇백만 명이. 몇백만 명이 죽어요. 이게 보통 무서운 전염병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를 받을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무서운 환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세요. 기억하고 사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6절에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살의 혼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북한에 가면 성경만 가지고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고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혔어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주님도 나는 모른다 부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가 내 육신밖에 더 죽이느냐. 나를 그가 지옥에 보낼 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순교의 영광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담대하라고요. 담대하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 후에 주님이 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각오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환난과 시험을 받게 하실까? 첫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냐,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과 시험을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좋지 뭐.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거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구별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는 다 주고 짐승들까지. 왕의 아들이고 뭐고 없어. 종들의 자식도 그렇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장자를 죽이는 그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해.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내가 볼 때는 롯의 믿음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도 롯과 그 가족을 큰죄로 천사들이 끌어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소돔 고모라 멸하잖아요. 그런데 산에까지 도망가라 그랬더니 아마 아마 그 롯이 나같이 늙었는지 아이고 저 산까지 못 가겠다고 여기 작은 소알사인가 글로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걸 허락하시면서 너 때문에 그 성도 멸하지 아니하라. 이야, 그 롯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해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부산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걸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이 시험 많을 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보세요. 다 쓸어버리려고 해도 노아의 여덟 식구만은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큰 환난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은 나는 죽을 거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아멘. 내가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사람이라면 죽을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요. 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인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네 번째, 끝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 시험 때 많이 허락해 주시는 거, 여러분 지금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면요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오히려 찬스가 왔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많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IMF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IMF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대대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감사헌금을 하는데 평소보다 20% 헌금이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자발적으로 그냥 성전 짓는다고 헌금을 하는데 30억 전후해서 항상 돈이 남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게 20몇 년 전인데 그때 그 3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았는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은 평생에 그렇게 사업 잘 될 때가 없었대. 제일 돈 많이 버는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IMF 때 이겨줬어요. IMF 때 빌딩도 사고 IMF 때 땅 다 사고 교육관 짓고. 여러분 평소에 그랬다면 뭐 다 잘 될 때 됐다면 뭐 간증할 것도 없지. 앞으로 코로나고 뭐고 할 것 없이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백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그때에 그냥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 시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시험이 뭐 지맛대로 오는 줄 알아요? 욥이 받은 시험, 사탄이 그냥 별별 짓을 다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공중에 나는 찬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이런 시험이 오지 않잖아요.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 안 한대요. 허락 안 한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을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피할 길, 해결할 길을.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큰 시험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큰 시험, 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러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나를 이렇게 큰 시험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라고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감당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 안 한대. 그 사람의 믿음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욥이 23장,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욥이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시험 중에 있는데 이걸 통과하면 나는 이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욥의 시험은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갈수록 더 어렵게, 갈수록 더 어렵게. 그래서 대학 졸업식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따졌죠. 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으러지 아니 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나는 이 민족을 복음화하려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런 목사를 뭐 쉽게 될 줄 아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를 그냥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와, 두 번 다시 살고 싶지도 않았어. 그걸 통과케 하신 목적이 그거래. 그 순간에 저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좀 더 세게 하시지.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세상 걱정할 일이 없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냥 난 세상 걱정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내가 너무 젊었대. 왜 젊었어요? 난 걱정이라는 게 없어. 걱정할 일이 생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불구덩이 넣듯이 그냥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다 큰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태도, 어떤 태도를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제일 좋을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어기도 하다 보니 주님 언제나 오시면 맞이할 준비도 되고 내가 이 어려운 시험 중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어떤 시험이 와서도 기뻐하라. 이 시험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요 무조건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꼭 써야 할 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얼마나 속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동안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엉뚱한데 그게 걸려있더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찾느라고 더 좋은 걸 또 찾았어. 이야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아이고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엔돌핀도 생기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눈을 밝혀서 그렇게 찾게도 하시고 이야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구나. 항상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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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심 있을 때 찬양하세요. 슬플 때 찬양하세요. 아멘. 믿음이 약해질 때 찬양하세요. 기도가 피곤해질 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시험 왔을 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보내면 모든 환난 시험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